아무튼 방송이 이래.
아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인사차. 오늘은 뭐 황봉알이 없어. 이게 급하게 우리 이제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갖고.
네네.
자 인사부터 하면 전 전창걸이고요.
아 저는 백이재입니다.
예, 저는 부천에 사는 한규호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 한규호 선생, 장염 한규호 선생으로 국민 TV 어나더 타임 시절에 매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목요일쯤에 문화창고를 운영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저 양반 직업이 남들 가리키는 것도 있었는데 가르치는 것도 있었는데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들한테 그 동네에는 뭔 일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모으는 사람이었다고.
아.
맞나?
뭐 굳이 할아버지들은 아니고 시골로 다니다 보니까 거긴 주로 노년층들이 계시니까 할아버지들을 좀 많이 만났던 뿐이지. 뭐 연령 안 가리고 다 만났었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맛있는 게 있는 거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돌아다닌 건 아니었죠.
그래서 무슨 뭐 좀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은 무슨 철인데 무슨 철인데 그래갖고 어디 가면 그거 맛있다고 맨날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새싹당 공차.
어떻습니까? 요즘 잘 팔립니까?
죽었어.
아 큰일 났네.
700 벌금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못 넣었어.
네.
국민TV 그 조합원 분들은 우리가 계속 광고를 넣다가 못 넣는 이유가 아마 뭐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돼서 그러는 줄 알아본데 없었어 광고비가.
광고비가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다시 세팅을 하려고 그 국민TV 그 장터에다도
네.
거기도 장터를 만들었으니까 장터에다도 넣고 또 이제 EJ에도 이제 광고를 넣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 거고 다시 출발해야지.
광고 재미있게 찍었습니까?
광고? 네. 좀 이따 들어보면 알지.
아.
광고도 할 겸.
그래요. 아, 그래 잘 되죠. 형님이 잘 되죠.
현재 시간 오후 2시 17분 우리 오늘 화요일이잖아.
네.
녹음하는데 우리 맛수 백이재 군은 저랑 그 당구.
아 당구.
빌리어드 맛수라서
오늘도 당구 치러 왔습니다. 솔직히.
당구 치러 오는 김에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잡담이나마. 소식을 좀 알려드리자.
아, 당구 치러 왔다가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당황스럽네요.
검스바 그 인세는 많이 나왔나? 아,
인세요? 네, 진짜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
순위 뭐 네이버 네. 검색어 막 5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네,
다음
뮤직. 그래서 나는 아 못 벌어도 한 5천만 원은 벌었겠다.
나 인생 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네. 정확히 4만 원대 나왔습니다.
야, 씨. 왜 그런 거?
아직 안 들어왔어 그것도.
그래?
그런 맞아. 예.
야, 그 새끼들 결제도 이상하고.
아,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 뭐. 음악 접자.
아, 그리고 뭐 어디 대기업에 지금 원서 넣었다며.
아, 네. 뭐 원서 한두 군데 넣었고요. 아직 그 기업은 한두 달 정도는 걸리는 기업이라. 답이.
게임 하는 회사에 그 게임 음악.
네, 네, 네. 넣었는데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백이재 같은 기타리스트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건 접어야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제 한 긴 시간 동안 네.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을 때 그것으로 사실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그럼요. 그렇지. 기본적인 보상은 받아야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된다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아 마음부터는 다르게 살자.
마음부터는?
네.
어떻게?
언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요. 저도 장가도 가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부모님께 효도 좀 해드리셨으면 좋겠다.
뭐 가정을 라는. 꾸린다고 뭐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거나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기 나를 봐서라도 뭐
아 넌
아니 그 형이 못하는 거고 난 잘할 수 있어.
그래 집에 진짜 일전에 한 번 안 갖다 주다가 이제 새싹당콩으로 네. 뭐 다만 얼마라도 이제 집에 갖다 주기 시작했다가.
네.
그동안
또 묶었다 주죠. 지금.
아니 그동안 번 돈 다 토해내고
아 벌금 때문에
그냥 뭐 광고 내용은 그 새싹당 콩차에 들어있는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을 네. 뭐 어디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레즈베라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그 자료를 조금씩 조금씩 기재를 했거든. 네. 레즈베라트롤은 세계 그 대학 유수 대학에서 이과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여기다 참조를 해놨는데 네. 그것도 과장 광고래. 세계적 석학이 얘기한 걸 인용을 해도 아.
그러니까 과장 광고라 해서 식품위생법 13조에 의한다면은 허위 및 과대 광고의 그 조항에 의한다면은 식품인데 이런 의약품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는
오인할 수 있다.
그 성분의 효능, 병리적 효능을 갖다 적어 놓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식품은.
아, 아무튼 코에 걸면 코걸인데 어찌 됐건 아무 광고도 못 한다 이거지. 그냥 맛있어요 이 정도는 되는 거야.
맛있다.
어, 맛있다 이 정도는 되는 건데 그 대부분 한 1-200씩 나온다. 니네들 정도면 이랬는데 우린 700 선고하고 700 다 냈어.
이미
뭔지 모르겠어. 안 내면 괴롭히니까 내야지 어떻게. 이게 무슨 뭐 그 창조 경제 뭐 자꾸 창업을 시키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개뿌리지. 일자리 만든 이유가 그거야. 삥 뜯으려고. 에이 진짜 욕 나와 욕 나와.
뭐 무정부 시대니까 요즘은.
요즘 무정부 시대라 그러더만. 아 요즘 아무래도 이제 우리 메르스에 제일 민감했던 사람이 우리 한교 선생이었거든. 한교 선생이었어.
왜요?
소식에. 제일 먼저 남들이 한가하게 생각할 때 첫 확진 환자 나왔을 때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했던 선생이야.
아, 대단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네. 국가에 있어서 전염병이라는 게 전쟁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전쟁만큼은?
전쟁 다음이라기보다는 전쟁만큼 진짜 위험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전쟁만큼 위험한 건데 특히 이런 좀 무능한 국가일수록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큰일에 대해서 정보 통제가 먼저 과하게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야 이건 큰일 터진다. 첫 번째 확진 환자 나왔는데 메르스에 대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조금 흐지부지 하는데 이게 좀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꾸 내용이 안 나와요. 병원 공개도 안 나와서 아 이거 좀 야 이거 숨기면은 이상해진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위험하다 했더니 그게 확실하게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 발표를 계속 안 하길래 그때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아 담동 병원 때문에 안 되는구나.
삼성
D 병원.
그 당시 D병원 S도 안 쓰고 D병원으로 가려주고 감춰주고 막 이랬었잖아. 네.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감염내과 뭐 그 담당자가 메르스 대책에 뭐 또 뭐 위원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초창기에 그거를
초기 있네 저기.
근데 자기는 SNS 안 써. 안 걸리려고. 찍힐까 봐 그래놓고 내 똥구멍을 살살 긁어.
아, 형이
이거 큰일 나. 형 이거 이 병원 때문에 발표 안 하는 거야.
나보러 쓰게 만들어. 배우 조종자야. 오늘자가 제 또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대구. 그게 진짜 심각하기는 하더만 대구에 한 분이 그 삼성병원 그 병문 안 왔다가 네. 대구로 돌아가서 그 증세 있는데도 자기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 열도 나는데도 막 목욕탕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그땐 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인가 봐.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여러 사람 막 상담하고 그랬대.
큰일이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발표하는 게 응급실 내에서 특히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런 호흡기를 쓴다는 이제 기관 삽입이 삭관을 해서 네. 폐안에 있는 그런 병원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퍼졌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접촉에서는 크게 옮겨갈 이유가 없다. 공기 접촉은 공기 감염은 없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긴 하죠. 사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정부 쪽에서 아니다 괜찮다라는 것 그런 통념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기록을 깨고 있잖아 우리가. 네. 뭐 3차 확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3차, 4차까지 확진이라고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나오니까
4차부터는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염 경로가 좀 파악이 되는 4차 환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점점 퍼진다면 어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소위 말해서 4차 이상 퍼지면 이건 지역 감염으로 보면서 이거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라는 거로 얘기가 나오니까 참 걱정이 되기는 되죠.
그래서 지금 그 판때기를 보면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부랴부랴 6월 4일인가 뭐 긴급 기자회견 가지면서 컨트롤 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그래서 좀 잡히나 했어. 메르스가 서울은 좀 잡히겠다. 네, 네. 그리고 서울 주 병원인 삼성병원을 컨트롤하고 거기서 또 역추적을 해서 그동안 병원을 다녀간 사람이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시스템이 되나 했더니 정부에서 너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요.
그래, 네. 하지 마. 이렇게 나오고 또 갑자기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단체도 고발한 날 조직됐더만.
그게 고발한 날 조직이 아니라 정확히 그 살펴보니까 6월 5일 날 고발을 하고 그 단체장이 고발을 하면서 단체 이름을 써놨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발족식은 14일인가? 그때 하고 그런 그래서 식으로 된 거죠.
그 의사로 하여금 그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열심히 병을 구하려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 꼭 죄인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웃겼는데 요새 오늘자 기사들 그 박원순 시장의 고발당한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약간 그 중립적인 신문들 중립도 아니지만 뭐 그런 신문들마저도 박원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옹호하는 기사들이 많더만.
근데 사실 뭐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이 치료가 우리가 이제 보건학적으로만 이게 관리를 한다 생각하지만 어느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심리학과 통계학이 같이 지를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포감에 대한 조절,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수학적인 통계로서 이것이 어떻게 번져나가고 어떻게 통제 가능한가. 그다음에 이런 보건학적인 과학으로서, 보건과학적으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감염 경로를 막아버리는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아까 뭐 전창호 씨가 이런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할 때 사실은 좀 속으로는 좀 반대를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 우리 네가 처음에 얘기할 때 초창기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했어야 했어.
초창기에서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또 표적돼갖고 또 벌금 맞나?
이런 방송들이 얘기를 할 때 결국 이 방송들이란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보면은 이게 보면 정치적 해석으로만 계속 쏠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냐? 지금 누굴 잘못해서 하나를 갖다가 이제 희생양은 아니죠. 하나니까 조리돌림 하는 거죠, 사실. 그거 방송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메르스라는 거 단순히 병명 문제가 아니라 소위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역병이 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전염병이
가뭄과 기근 뭐 이런 거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창궐 요번에 창궐 떴어.
좀 더 좀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뭔가 무엇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우리 주장 펼치는 것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그렇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컨트롤 타워가 좀 명확하게 앞으로도 공개를 더 빨리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자꾸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고 알아서 하는 건 없고 그런 느낌이고. 자 아까 얘기가 중간에 그 끊어지는 바람에 근데 면역 체계 쪽으로는 제일 허당이 백이제 아니야?
저는 메르스에 걸리면요 살 확률이 없어요. 간단하게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네, 직접 면전에다가 걸리면 100%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형이랑 당구 칠 때도 마스크 쓰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장 쪽에 아주 치명적이니까 또
이게 사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사실 일반인들한테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건 피하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조라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위험이 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전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염병은 전조와 피하 구분이라는 게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방하고 쓰러지고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또 신분 고하는 조금 구분이 가죠.
전염병이?
약간 요즘은.
삼성병원이라서?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딱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는 장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갈라서 가죠.
아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 이거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다면 이번에 보면은 그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이 비정규직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맞아.
감염되어 있는 사태들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됐냐. 비정규직이니까 장비 지급 안 돼 있고 제어하 속에 넣지 않고 열의 사람으로 쳐버렸다라는 게 그럼으로써 감염됐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오늘 또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경향발인데 정부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감염된 3,000달러 논란. 메르스 모험 관광 모집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걸리면 뭐 3,000달러고 또 뭐 그걸로
죽으면 1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뭐 또 관광이 사실 뭐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하잖아. 분명한데.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당장 명동에서 거리가 한산해지면 그 명동에 수많은 가게들 그 새 엄청난 세를 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치명타가 되는데 야 그런다고 지금 상황에서 일반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일본에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어. 뭐 이제 잡혔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깨끗합니다. 청정국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도 좀 우리가 좀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참 돌고 있어. 일단 한번 들어봐. 목숨 걸고 들어오는데 걸리면 우리가 또 물어줄게. 근데 거기다 죽으면 우리가 1억까지 줘. 이게 무슨 미친 거예요. 사실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수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지. 아, 아무튼 요새 참 가뜩이나 그 페이스북 자체가 뭐 정치 얘기로 해갖고 그것도 사실 정치 얘기가 많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럼요.
사실 살아가는 얘기 또 이렇게 뭐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차면 좋긴 한데 뭐 지금 나까지 포함해갖고 거의 이게 전염병이 또 박원순 대 정부는 어떤 정계구도라는 거 이런 대치형상으로 바뀌기도 시작하고 그런 느낌도 있어. 아무튼 메르스 때문에 아 나도 메르스 걸리면 안 돼.
안 만날 거야 형도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걸리면 안 돼.
이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 갈등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었지만은 아주 좋은 조중동 중에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중앙일보 쪽에서 가끔 가다 뭐 이제 중립인 듯한 글이면서 그래도 읽어본 많은 글들이 나와요. 이제 중앙일보에서 6월 15일자죠 어제죠. 그 권석천의 시시각각이라는 글에서 메르스가 폭로한 권력의 느와르라는 글을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이 사람이 이제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제 페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패스트 쉽게 말한다면 이 전염병이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한 프랑스 시골 마을에 돌면서 그것이 문화한 권력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무력하게 대처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가고 그 패스트가 과연 이 사회에 무엇을 드러나게 해주고 또 무엇던 교훈과 공포를 주고 지나가는가. 그 다음에 그것은 마지막 경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나온다라는 그 소설을 갖다가 인용해주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식의 어떻게 이런 위기와 재난이 왔을 때 이 정권 정부의 관료 조직의 무력함 책임감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통솔력이 없는 정부에 대한 무력감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희생되는 사람들 가장 많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라라는 것이죠. 주변인데 힘없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이 큰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결코 우리들 마음에서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아픔과 상처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게 나오는 건데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치부가 적나라하게 이런 재난과 위기가 나타나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런 치부들이 항상 나타나고 이때 과연 누가 앞장서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극명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이게 또 그런 싸움들이 이게 지금 메르스랑 싸워야 되는데 자 누가 리더냐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네.
그래서 여기 또 기사 하나 보니까 메르스에도 말건 말아야지 라는 타이틀이 있어 한일 의원 만찬에서 폭탄 좀 알았다고 그러니까 축구 대회 했다 그랬잖아 국회의원이
네, 그래
친선 축구 대회 하고 끝나고 폭탄주를 시원하게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소란이 일어나도 국민들 소란이나 또 때로는 약간 비극적인 현실이 이렇게 전개돼도 몇몇 층들은 그쪽 애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거야. 오로지 얘기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이라 그러지 상대를 위하는 마음 같은 것들 그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숫자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그 위치까지 간 것 같아요.
그 그렇지 생각. 소시오패스들이야. 네. 숫자만 생각하는 소시오패스들. 아 나 진짜 씨. 아무튼 메르스 그렇고 나 요새 제일 그 메르스가 나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물어봤을 때는 개똥철학으로 한 6월 말 정도면은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이 정도면 시장도 움직이고 서울시장도 움직이고 그래서 근데 좀 더 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더 가는 것보다도 이게 좀 잘못하면 토착화되지 않을까.
토착화라는 건?
이제 풍토병이 되는 거죠.
이제 코메르스 되는 거야? 코메르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좀 유입된 거 아니에요. 유입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문제된다고 저는 봐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질질 끌게 되고 6월 7월 넘어가고 다시 또 쌀쌀해지고 메르스가 좋아하는 환경이 다시 됐을 때 그때까지 완전히 이제 근절시키지 못하고 이거 병균 인자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가 또 이제 계절 타면서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때 저기 뭐
예를 든다면
닭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지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고 하나의 변형된 이제 독감의 일종 이것도 물론 독감의 일종이지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신종플루 많은 생명들이 떠났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요즘 신문에 안 난다고 신종플루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병원 환자에서 신종플루 환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번씩 한 번씩.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토착화됐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인데 이 메르스 자체도 머나먼 극동에서 그 중간 나라들을 다 빼버리고 우리나라 와서 잘못하면 이제 이게 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 음모론인지 뭔지 자료에 의하면은 아무튼 제약회사 거대 제약회사 하나가 재고품 감기약 팔아 처먹으려고 뭐 이렇게 뿌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음모론은 사실
확장시키기도 하고 막 공포로.
근데 신종플루 실제로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집 애가 그때 당시 이제 신종플루로 걸려봐서 좀 아는데 맨 처음 신종플루 나올 때 사실 저는 딱 떠오른 약이 타미플루 약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그때 타미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약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몇 년 전부터 심지않지 않게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 먹고 애가 정신
그래 우리 저기 그
뛰어내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
김광기라고 그 탤런트 그 아들이 그 신종플루 건으로 해갖고 이광기인가 이광기인가 아들이 그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설이 많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처방이 늦어서 그때 죽었다 그랬고
아니 약 먹고 그랬다는데 타미플루
좀 늦었다고 처방이 늦어서
그런 설이 있어. 그래갖고 아무튼 아이 뭐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왜 타미플루에 대한 기억이 많냐면 이상하게 그런 그쪽 애들이 약 먹고 정신 찰락 증상 일으켜서 그런 기사들을 몇 번 봤던 게 그 전에 신종플루 나오기 전에 그런 기억들이 저 강하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약을 좀 옛날에 우리 약국 가서 감기 걸리면은 어른이고 애고 그냥 약사한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가서 독한 거 한 방울 끝나게 독한 약 그때 이미 아마 그 타미플루가 쓰였을 거예요. 금지되기 전에는 그때 한번 제가 되게 어떤 그 어려움 겪었던 기억이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좀 탁 내리에 박혔는데 그 이후로 커서 이제 가끔가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문 보면 그런 약 먹고 애들이 그런다라는 거를 뉴스에서 몇 번씩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나 다를까 타미플루가 이제 금지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근데 그때 이제 신종플루 돌면서 마지막
엄청 재고품이 있었다는 거야.
타미플루 이제 딱 풀리면서 그렇게 된 거였어.
엄청나게 부재가 됐대잖아. 그거 한 방으로.
근데 모르겠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음모론을 그래서 뭐 퍼뜨렸다 그런 거는 좀 과장된 거고.
옛날에는 뭐 다 마이싱 아니었나? 배 아파도 마이싱, 뼈도 마이싱. 빨간 약.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때 양귀비 있잖아. 네. 양귀비 농축한 거를 이렇게 조금씩 띄워서 먹고 뭐 배 아프고 머리 아프면 스스로 처방을 많이 하셨지.
감기로 죽는다는 게 감기가 심해져서 이제 폐렴이 가고 폐렴에서 이제 폐혈증으로 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건데
메르스 때문에 성환종 리스트는 뭐 그냥 다 잠겼지 됐고 뭐. 홍준표님 뭐니 완전히 만세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교안 그 국무총리 저기까지 끝났잖아 이제 청문회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그것도 뭐 신의 어떤 축복을 받은 뭐 시즌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참나 좀 계속 내리막길로 뭐가 가는 느낌이야. 나뭇잎이가 벌써 2년 반을 넘게 남겨주셨으니.
아, 레임덕이 생각납니다.
응? 그리고 내가 한 교수랑 얘기했던 게 메르스보다 더 센 무엇이 한 차례 더 남았다. 느낌이 그래.
그럼 뭐 에볼라인가?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건 꼭 전염병이 아니래도 네. 환란이 뭐가 하나 또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 어?
어떤?
모르겠어. 아무튼 국민들이 너무 힘든 게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 이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세월호 때 그랬거든. 아 이거 또 한 번 뭐 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 메르스 말고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를 틈타서 김정은이가 한 방 할 것 같아.
김정은이 뭐를 해?
뭐 남침 한번 대충.
게임이 안 되는데 왜 남침을 했냐 이 말. 전력이 게임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재고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쏟아붓고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럴 텐데. 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막 그냥 그거 침공 훈련이거든. 방어 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운동을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좀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전창걸 씨한테 얘기했듯이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박근혜를 욕하고 막 그러지만 저 무능하다 그런데 저는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완전히 박근혜가 실권이 하나도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실권이 없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하나도 없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랬을 때 어떤 급변의 상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좀 걱정되는 게 다음 대선이 미국 대선이 우리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우리 초 대선 전에
그때 완전 그 수국 꼴통인 저 공화당이 되면은 한번 북한 한번 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좀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오바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전쟁 억지력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완전 평화로운 사람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나마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막 저쪽에 막 그 공화당 쪽에 이상한 놈 나와갖고 또 막 중동에 한 두 건 아시아에 한 건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며칠 전에 페북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IS에서 사람 목 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놈이 링크 걸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봤는데 진짜 잔인하더라고. 그냥 쳐요 진짜 고개 숙이게 하고. 그런 애들 좀 미국에서 어떻게 억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북한이랑.
근데 그나마 뭐 아니야 이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치달았을 때 미국이 확 뛰어들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항상 중동이 다른 데서 시끄러우면 덜 신경 쓰니까 이제 미국이 확 북한이랑 미국 관계가 확 치닫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 거기다가 이제 내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게 2018년 그 인구 절벽, 일본이랑 그래프 똑같은 거 있잖아. 그래갖고 부동산 폭락하고 개작살 나는 거 있거든 경제. 네. 그걸 KBS에서도 했었어. 근데 그거 다가오고 있는데 부동산 버블은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 금리도 낮춰갖고 사람들 대출 많이 빼게 하고 어느 순간에 미국 금리 확 올려버리면 저절로 세계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저쪽이 금리가 좋으면 투자를 다 빼갖고 저쪽에 넘어가잖아 미국 쪽으로. 네. 그러면 금융시장도 작살나고 우리나라 그동안 담보대 너 알 거 아니야. 잘 집담보로 대출해갖고 집 산 사람 내지는 가까스로 이자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은 이자가 싼데 뭐 어떤 그런 환란이 와서 경제 환란이 와서 막 대출이자가 엄청 커졌어. 근데 3억 주고 산 집이 시세는 1억 5천, 1억 2천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3억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거야.
이게 약간 좀 위험하죠. 여러 가지로 최근
인구절벽
앞으로 몇 년 안에가 그러니까 그 몇 년 안에 그 위기가 확 몰리는 시기가 꼭 그렇게 이제 대통령 바뀌기 전에 그 지금 왕창 뭘 쏠린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중심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전혀 실권이 없다. 그건 진짜 완전 개판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위험한 거죠.
여권 쪽에 편을 드는 어떤 평론가 하나가 글을 썼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대선 총선 내년 총선 그 후년 대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억지로라도 부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 더 병을 키우는 거지 사실은. 억지로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야 여당 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누가. 어? 아.
근데 여기 너무 덥다.
그래도 우리 집 선풍기 있어.
에어컨 안 켜요?
에어컨이 기능을 못해. 아니 이걸 드러내고 이 박스를 드러내고 저기 그 실외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찜통이에요 여기. 여기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창거리형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반누드야.
진짜 반누드. 반바지 하나만 딱 입고 있습니다 지금. 상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another time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음악을 계속 할 거 아니야.
아 음악은 해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주말에 직장인 밴드 요 정도만.
나를 싱어로 쓰면서 하라니까. 아, 그럼 금방 유명해지니까 됐습니다. 행사비가 달라. 행사비가 다르다니까.
저번에 형이 내 통기타 들고 노래한 걸 내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틀어볼까?
야, 쟤한테 들어봐. 나 고3 그 그룹 사운드 리드 보컬이었었어.
어? 이게 왕년에 노래 안 해본 사람이 없다더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까지 팔고 있어.
성경 구절에 그게 있다. 진짜 너한테 딱 맞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도다.
아, 참. 어쨌든
노래는
업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컨 잡 정도?
모든 걸 버렸을 때 너한테 찾아온다 음악이.
아 그러니까 뭐 음악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음악을 하는데 이제 좀 뒤로 살짝 밀어놓고. 직장을 좀 가질 생각이에요. 너무 인생이 불안한 게 싫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또 애인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뭐 있고
그러면. 잘해드려야 돼요. 다 애인님께도 잘해드려야 되고 부모님께도 잘해드려야 되고.
Another Time 시즌 2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계속 회의 중이에요. 회의 중인데 우리 안에서도 소수견들 안에서도
갈려.
아프리카처럼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왜냐면 음원 관계가 있어갖고 또 음원도 자유롭게 틀 수 있고 아프리카가 그 거기에 대한 인세를 내니까. 근데 우리는 음원을 여기서 하려면은 그 막 여기저기 뒤져갖고
힘들어요. 힘들어.
프리 음악 자기들이 이 음악은 자유롭게 공개해도 된다는 음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맨날 이렇게 또 떠들기만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중간 중간 이렇게 음악 들어가면 좋긴 좋잖아. 에이,
그럼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중인데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황봉아리 또 이제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보자. 우리 사무실에서 계속 녹음하는 거는 또 사무실 일정도 있고 그래서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고요. 또 이제 그 토크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게.
난 더 가자라고 얘기하는 가자. 편인데 또 그 직장 생활 겸 방송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기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능 위주로 가자. 나는 또 정치도 예능 아니냐. 리얼도 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결론이 났고 그 전까지는 중간중간 이렇게 다시 데이터를 사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백이제 연주곡 하나 딱 들으면서 엔딩 칠까?
네 좋죠.
뭐로 갈까?
아 더우니까 좀 나름 좀 가벼운 노래로
가벼운 좀, 걸로?
예.
뭐?
가벼운 게 없네요 보니까. 일단 끊고 넣고 싶은 거 넣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또 뭐 주저 없이 한 30분 떠들었는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싹 땅콩 쳐.
사무실 소리
웅성웅성
시끄러워
이런
서류 보는 척 서류 보는 척 바쁜 척
이런 척 발그래
바쁜 척
너 왜 그래 다 같이 회식하고 3차 가고 그래서 다 초죽음인데 왜 너만 멀쩡해?
어제 밤새 했습니다
뭐? 밤새? 야 발그래 너 뭐 먹는 거 있냐?
비밀입니다
야 가르쳐줘라 어 나도 너처럼 발그래 하고 싶어
사실은요 저는 매일 발칙한 차 새싹당콩차를 마십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마시죠
그래? 새싹당콩차? 그거 어디서 파는데?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이번에 티백으로 만든 제품도 있어서 커피숍이나 사무실에서도 먹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발그레! 발그레 어디 갔어?
과장님 찾으셨어요?
얌마 너 어떡할 거야?
네? 무슨 일이시죠?
얌마 너 때문에 막내가 생겼어 임마 네가 책임져! 책임져!
막내는 책임 못 집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콩차를 검색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창걸닷컴은 회원가입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
발칙하고 기발한 차 새싹당콩차